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3일 북한 비핵화에 대해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도발과 대결을 피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3일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유관 측에 이미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며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우리는 어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엄중 교섭이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측은 미국과 한국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의 개혁과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루어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쿄 아카사카이궁 영빈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1977년 북한에 납치당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피해자 가족 대표인 다쿠야 씨와 예구미 씨의 어머니인 사케 씨가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면담이 시작될 때 사케 씨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옆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안아도 되는지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자식을 잃은 바이든 대통령은 장남이었던 보 바이든의 사진을 꺼내면서 가족의 일원과 이별할 때 느낀 고통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사케 씨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23일 13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참여하는 IPEF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참여국들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출범 행사에 이은 공동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혼란에서 집단적으로 미래를 위한 경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IPEF가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 반부패 노력 등 분야에서 미국과 아시아 사이에 보다 긴밀히 공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대형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한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타이완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에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미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 위협 구조에 맞선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3일 도쿄의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국제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점증하는 국제 안보 위기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강력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I applaud Prime Minister Kishida's determination to strengthen Japanese defense capabilities as well.
영내 선을 위한 세력으로서 강력한 일본, 강력한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위력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영내 안보 과제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촉진과 함께 북한에 대한 억지를 꼽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결의를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결의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두 정상이 북한과 관련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일 양국과 미한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については ICBM 級 弾道ミサイルの 発射をはじめとする
일본 언론들은 앞서 집권 자민당이 북한과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 GDP의 2%로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이런 의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도 이날 회담 직후 발표한 짧은 설명 자료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국제법을 거스르는 중국에 점증하는 강압적 행동 등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안보 관계를 포함한 일본, 미국, 한국 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 강화를 규탄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이런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의 지지를 표명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규범과 질서의 수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유엔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무력 개입을 할지에 관한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That's a commitment we made. We are not. Look, here's the situation. We agree with a one-China policy.
We've signed on to it.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하고 이에 서명했다면서도 그렇지만 타이완을 무력으로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또 다른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미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며 이 협력체가 미국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공식 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에 미국 등 13개 나라가 동참했다며 우리는 21세기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규칙이 우리 모두의 경제가 더 빠르고 공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writing the new rules for the 21st century economy that are going to help all of our country's economies grow faster and fairer.
또한 13개 나라 모두는 국민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할 뿐 아니라 탄력 있는 인도태평양의 경제 비전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PF에는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했습니다. 13개국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미래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프레임워크는 탄력성과 지속성, 포괄성, 경제성장, 공정성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발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사유로 진행된 이날 출범 행사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13개국 정상 또는 장관급 관리들이 직접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안전한 공급망과 첨단 디지털, 청정 에너지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은 미국 노동자, 가족,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참여를 추구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한편 신흥기술의 개발과 규제에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향후 10년 동안 중산층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13개국은 전 세계 국내 총 생산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와 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방향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실종자들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23일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시다 후미 총리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며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고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12명의 일본인에 대해 완전하게 해명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5명과 가족을 돌려보냈지만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이며 북한 정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8명에 관해서도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며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종결됐다며 2014년 10월 이후 일본의 공식 협의 요청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30분에 걸친 납치 피해자 가족 면담에는 이날 만남을 주선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령의 피해자 가족의 얘기를 들을 때 무릎을 꿇고 경청하거나 가족들을 안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할 때마다 국민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회동을 적극 주선해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앞서 일본이 미국 대통령의 납치 피해자 가족 면담을 주선하는 목적은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나타내려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북자 가족을 만났으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달 중의원 청문회 출석해 피해자 가족의 고령화 등 상황이 급박하다는 인식이 있기에 일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향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임 총리들처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선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미한 정상 수준에서 확인하면서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억제력 강화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도발에 맞서 미국의 핵 우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명무실했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확장 억제 개념에 핵 사용이 포함된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잔뜩 고조된 상황에서 미한 정상 수준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까지 북핵에 대한 대응이 한미의 우세한 전략적 자산을 통해 가지고 억제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핵을 가지고 핵을 억제하겠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밝힌 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대응에 있어 가지고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문제를 밝힌 거가 주목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일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도발 시 치러야 할 비용이 클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면서 견해차를 드러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위협 요인의 근원과 대응 방법을 둘러싼 미한 간 일치된 인식과 동맹의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수석은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화학적 결합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미한 간 이견의 틈새를 도발 공간으로 활용했던 경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를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다는 환상, 그걸 깨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평화 파괴 능력을 제약 없이 키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가 앞으로 좀 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번 공동성명에 지난해 5월 미한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 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공언한 현 시점에서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대목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공동성명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실성을 갖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입장에선 새로울 게 없는 내용들이라는 평가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북핵 문제에선 대화나 외교보다는 북핵 대응과 억제 쪽에 방점을 둔 한미 간의 합의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금년 1월부터 예고했던 모라토리엄 파기, 미사일 발사, 이 행동을 중단시킬 만한 제안은 안 나온 거죠.
조선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이 끝나면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만한 새로운 억지력 강화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제안이 무시된 점을 추후 도발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능력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시간표는 계속 작동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시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자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자신들의 완전한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 질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뭐 한국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이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없다는 자국 내의 코로나 상황이 더 북한의 앞으로의 고강도 도발, 여러 가지 일정들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23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를 통해 남북 공동 경제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이 미국 측의 전폭적 지지하에 강력한 대북 억제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출신 전직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에 한국의 참여 지분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 군사동맹에서 기술과 공급망 분야를 포함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양국 동맹 수준을 격상시킨다는 건데요. 일본을 포함한 삼각공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관계 회복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21일 방송된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리 세이모어 전 NSC 대량살상무기 조종관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북한 담당 국장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세이모 교수님,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o I think both Biden and Yun share an interest in confirming the traditional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모두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미한 동맹 확인에 관심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동맹이 글로벌을 향한 초점으로 바뀌기를 원하죠.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이 기후변화나 공중보건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을 더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도 포함됩니다. 저는 그것이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도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루지에로 연구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I agree. I think President Yoon is trying to make South Korea a global player, consistent with its top 10 economy.
동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10대 경제강국 위상에 맞게 한국을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내 문제들이 그의 대통령 직무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언급된 북한과 중국 문제가 있고 또 일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루제로 연구원님, 전통적으로 미한 동맹은 북한에 더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죠.
Well, I think that's right. I think South Korea wants to go, the new administration wants to go beyond. The real question here is...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새 윤석열 정부가 그 이상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질문은 내부에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의 임기 첫 해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이모 교수님, 한국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이란 용어가 새로운 건 아니죠?
No, it's been used before, and I think the U.S. would welcome South Korea getting involved.
새롭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북한에 대한 안보 동맹 이상으로 관여시키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기술 부문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은 공급망 안보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문제, 그리고 경제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안보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매우 큰 군사력을 갖췄지만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도전과 경제적 난제를 다뤄야 합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주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더 넓은 접근법을 반영합니다.
세이모 교수님, 기술과 공급망을 강조하는 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겠다는 의미인가요?
I think that's the primary motivation, but of course everybody wants to be polite.
그것이 주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예의를 갖추길 원하죠. 따라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대신 공급망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논거는 미국의 아시아와 전 세계 동맹은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적대적 의도를 드러냈고 중국해에서도 군사적으로 공격적이었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칩 등에 대한 대체 공급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이모 교수님, 역내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점점 정치적인 힘도 커지고 있는 건가요?
I think that's exactly right. I mean, the two big enemies or possible enemies the U.S. worries about.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염려하는 두 개의 큰 적은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주로 군사적 위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규합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자원을 제외하면 말이죠. 중국의 위협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심각합니다. 중국 경제는 확대되고 발전했으며 사회 기반 시설이나 연구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만 내세우는 접근 방식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님, 이런 비슷한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있었죠?
Yeah, that's really where this started. And it's one of the policie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oved forward.
그렇습니다. 그때 시작된 일이죠.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져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경제적 강압 정책을 쓸 때 대응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당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 방식을 썼습니다. 그들은 쿼드 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새 정부에 대해 퇴보적인 방식을 쓸 겁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고, 쿼드 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대응을 도울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선 쿼드의 공중보건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쿼드에 정식 가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소한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루제로 연구원님,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삼각협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달리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가능한 일입니까?
Well, they're both saying the right thing on the Japan and the South Korea side, and the South Korea side has the advantage of being.
한국과 일본 모두 관계 회복을 언급하는 등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쪽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좀 더 유리합니다. 결정을 내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미국이 도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미국은 오늘 우리가 짚은 내용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양자 관계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이죠. 중국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부각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과거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이모 교수님,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You know, both Yun as well as Kishida want to improve.
윤 대통령도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여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 여론은 서로를 불신하고 또 적대적입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각각 자국을 얼마나 멀리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서 발생한 도전적 상황에 대응하며 유럽 동맹들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한 것에 기반해 똑같은 논리로 중국의 도전에 함께 맞서기 위해 연대하자고 독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제르 연구원님, 북한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Well, I think in North Korea is the COVID pandemic notwithstanding, you know, Kim is in likes the status quo.
김정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스스로 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한다면 핵무기도 실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제재는 그런 위협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갈 돈을 벌지 않도록 또 자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재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게리 세이모 전 조정관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북부 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차세대 요격기 배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성능이 뛰어난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차세대 요격기를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18일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에 미사일 방어 예산 심의 청문회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불량국가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건 미 북부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계속 남아있으며 통합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능력은 불량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북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능력 있는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차세대 유격기를 제때 혹은 앞당겨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일정대로 완전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은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이런 실험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 시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성공적인 ICBM 시험 발사와 수소폭탄 실험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우리의 옵션을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2020년 10월 북한은 2017년에 마지막으로 실험했던 무기들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했고 게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신형 ICBM 설계를 포함한 가장 능력 있는 무기체계 시험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베너크 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앞으로 북한이 미 본토 방어 능력과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차세대 유격기의 조기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발사 유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발병 사태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도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20일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 대변인은 20일 VOA에 코백스는 앞서 여러 분배 계획들을 통해 북한의 백신을 할당했으며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나 북한 정부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 요청이 없었다며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코백스의 목표와 기술적 고려를 바탕으로 백신이 제공될 것이며 북한이 국제 백신 접종 목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비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 완충 기제에서 백신을 할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지만 북한에 어떤 기제를 통해 백신을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백스는 난민들과 분쟁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고위험에 취약한 계층에 지원하기 위해 보유 백신의 5%를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제이 스티븐 모리슨 국제보건정책센터 소장은 VOA에 북한이 코백스의 인도주의 완충 기제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do have a program that is for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vaccine base. I think it's 5% is set aside for conflicted and fragile settings.
코백스는 지난해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북한에 들어간 백신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코백스가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보백스 25만 2,000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모두 취소됐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즉각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소는 이날 성명에서 유니세프는 북한의 현재 코로나19 발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현재의 노력을 즉각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코로나 발병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난 이래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건 요원들을 보호하고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 물품들을 이미 준비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어 이미 가용한 이 물품들은 정부가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어린이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으며 북한 정부의 오랜 파트너로서 유니세프는 보건 요원들과 노인, 가장 취약한 계층 등 북한 인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도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에 신종 코로나 발병 현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기술적, 물자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에는 코로나 검사 키트와 필수적인 의약품, 신종 코로나 백신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 사무소장은 12일 VOA에 WHO는 국가 국제보건규칙 담당자와 보건성의 다른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속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당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자가 2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하루 발열자 규모는 관련 통계를 처음 공개한 12일 1만 8천여 명을 시작으로 13일 17만 4천 명, 14일 29만 명, 15일 4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불과 사흘 사이에 20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누적 발열자가 172만 명을 넘어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인민군을 투입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민군제 군의 부문에 강력한 역량을 투입하여 평양시 안의 의약품 공급 사업을 즉시 안정시킬 때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20일까지 발생한 발열 환자 수는 224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상한 것은 발열 환자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감소 추세라는 겁니다. 20일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한두 명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라고 말했습니다.
18일 기준으로도 26만 명의 사망자 한 명이거든요. 이건 거의 이제 사망자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뭐 자연 사망자랑 똑같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통계는 믿을 수가 없죠.
북한 당국은 평양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인 BA.2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에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률이 1.3배에서 1.5배 높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기나 독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폐렴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감염률과 치사율은 백신 접종 여부, 마스크 착용, 약품, 의료환경,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그리고 입원, 치료 여부에 따라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의 오미크론 발생 상황을 추적해 감염률과 사망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을 북한에 적용하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발열 환자만 감염자로 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은 전체의 25%입니다. 유증상자 중에서도 발열 환자는 30%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9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체 확진자는 북한이 발표한 것보다 4, 5배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는 1천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사망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동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홍콩의 백신 미접종자의 치사율을 적용할 때 북한의 사망자 수는 3만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명동 교수입니다.
북한 오미크론 유행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추정하면 3만 4,540명이 나옵니다.
오 교수는 북한의 사망 예측치 3만 4천여 명은 그나마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입원율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환자 10만 명당 5,4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30%가 감염될 경우 42만 명이, 50%가 감염되면 70만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북한은 1천만 명 규모의 감염자와 70만 명의 입원환자 그리고 3만 명 사망이라는 엄청난 보건재난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2일 오미크론 발병 사실을 처음 발표한 이후 세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평양과 원산 등 주요 도시에 대해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16일 수송기 3대를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센 공항에 보내 의약품을 평양으로 수송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을 동원해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16일부터 코로나 관련 특집물을 쏟아내며 종일 방송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를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약품이 부족합니다. 중국에서 약품을 반입했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해열제나 소염제는 없을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교충희 씨입니다.
특히 이제 해열제라든지 뭐 서엽제라든지 거의 이제 뭐 덤이 나서 구경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뭐 아침에 뭐 목이 아픈 뭐 석은물로 함수하고 뭐 그다음에 도두나무 이파리 우려 먹고 뭐 우왕충심한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추진하는 중국식 도시 봉쇄 방역 조치에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구 대부분이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봉쇄를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스티븐 모리슨 국제보건정책센터 소장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돼 봉쇄 조치를 앞질러 간다며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A variant of the virus that is operates with remarkable speed and is able to
게다가 5월 중순은 모내기철입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봉쇄와 격리 조치로 모내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조충희 씨입니다.
모내기 철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노력이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 노력, 군인 노력들이 농촌내 총동원해서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봉쇄되고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모내기 노력 보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모내기 기일이 늦어지잖아요. 모내기 기일이 늦어지면 식량 생산에 엄청난 지장을 주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보건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식량 공급도 못하면서 봉쇄를 해 주민들이 불만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정권 안보 위기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가진 첩보로도 지금 대책 없이 식량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이 통행 금지 상황을 내렸기 때문에 내부의 불만과 불안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 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두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코로나 사태가 한반도 문제에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사태에 그럭저럭 버티면서 이 문제를 남북관계나 미북관계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입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n you also have the potential Kim Jong-un himself to get infected. And if he gets infected, it ends up...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는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또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5도, 낮 29도, 양덕 아침 12도, 낮 29도, 신의주 아침 15도, 낮 24도, 구성 아침 13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 30도, 강계는 아침 14도, 낮 30도, 희천 아침 13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26도, 개성 아침 14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15도, 낮 30도, 신계 아침 13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9도, 낮 33도, 장전 아침 17도, 낮 31도, 평강 아침 11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15도, 낮 33도, 장진 아침 9도, 낮 26도, 청진 아침 13도, 낮 22도, 김책 아침 13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11도, 낮 28도, 김영권 아침 9도, 낮 26도, 삼지연 아침 9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파나마는 서반구의 이민 문제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이민 문제 개선을 위한 이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법 체계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이민 문제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 같은 협정을 처음 코스타리카와 체결했으며 앞으로 수주, 수개월 내에 추가로 이런 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통해 우리는 협력을 심화하고 취약계층을 돕고 국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노력은 6월에 열리는 미주 정상회의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서 이 지역 지도자들의 이민과 난민 문제와 관련 공동의 원칙과 책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파나마와 미국 관계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경제 관계는 무역량이 130억 달러에 달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를 통한 물자 72%는 미국의 수출입 품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에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지원국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돕습니다. 또 양국은 안보 협력을 통해 테러와 마약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 간 사법 공조를 통해 조직 범죄와 돈 세탁 문제에도 함께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나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나마 국민 70%가 완전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파나마에 50만 회의 파이자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파나마 지도부를 칭찬했습니다. 현재 파나마는 산림 녹화와 함께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지도부가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며 보다 민주적인 서반구를 만들려는 노력을 환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3일 북한 비핵화에 대해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도발과 대결을 피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3일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날 유관 측에 이미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며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우리는 어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엄중 교섭이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측은 미국과 한국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의 개혁과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쿄 아카사카이궁 영빈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1977년 북한에 납치당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피해자 가족 대표인 다쿠야 씨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사케 씨가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면담이 시작될 때 사케 씨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옆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안아도 되는지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자식을 잃은 바이든 대통령은 장남이었던 보 바이든의 사진을 꺼내면서 가족 일원과 이별할 때 느낀 고통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23일 13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IPEF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IPEF 참여국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출범 행사에 의한 공동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혼란에서 집단적으로 미래를 위한 경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에 온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한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타이완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의 전환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